실시간 스트리밍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글을 수정하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님이 일발을 꺼내셨습니다. 아직 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박신타마님 반갑습니다. 네, 창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올해부터 화요일, 목요일은 시사 위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조론 내용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440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티브원님 반갑습니다. 무선님, 난나님 어서오세요. 이제 7시 31분. 네, 에릭님 어서오세요.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이 전 국민의 애물단지로 애물단지로 등극했어요. 또 최근에 또 뭐 김건희 라인이다, 아, 뭐 삼간신이 있다, 와, 난리 난리. 예정님, 프렌즈비님, 인절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에 된 거예요. 7년 전 탄핵을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승만을 이 중간에 헌정중단을 일으키고 잘랐기 때문에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헌정중단 이거는 굉장히 후유증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강제로 탄핵되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 정상이 아니야. 두 번은 쿠데타고 한 번은 연쇄 쿠데타예요. 윤석열은 박근혜도 쳐넣고 문재인도 공격하고 이쪽 저쪽 다 포착시켜서 양쪽의 약점을 잡고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헌정 중단이 되면 뭔가 이 불안 요소가 생기고 그 허점을 비집고 깽판 치는 놈이 동작 빠른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 박정희 말고도 쿠데타 하려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해외에도 쿠데타가 많았고 나세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분위기가 깽판이다. 대통령이 중간에 잘렸다. 헌정 중단이다. 그럼 가슴이 쿵쿵 뛰고 막 야 뭐 없나 그러고 막 사발통문 돌리고 자기들끼리 숙덕숙덕하고 막 모여가지고 까불다가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 중단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한번 일어나면 계속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게 물론 탄핵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후유증을 남긴다. 윤석열 탄핵하면 또 그런 비슷한 후유증이 일어날 거냐. 또 윤석열 잡아쳐놓은 놈이 또 양쪽의 약점을 털어지고 막 이 헌정 중단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문재인 사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승복을 안 하기 때문이고 승복을 안 하는 이유가 헌정 중단 때문이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헌정 중단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조용하게 이 윤석열을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한경호도 그렇고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을 조용하게 처리하자. 헌정 중단 없이 해결하자. 이러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헌정 중단이 일어난 이유는 헌정 중단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피해가지 못한다. 다 알면서 헌정 중단이 또 일어나고 그렇게 또 뒤탈이 나고 또 승복을 안 하고 또 태극기 할 때 드러눕고 난리치고 누구 죽인다 그러고 깽판 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막지를 못해요. 한번 헌정 중단이 일어나면 계속 피곤해진다. 그런 얘기죠. 네, 변대우님 반갑습니다. 이제 35명이 시청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조중동이 벌인 경. 뭐 윤석열이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사과했다는 설도 있고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했다는 설도 있고 국무회의 중에 국민 모르게 사과했다는 설도 있고 하여간 도둑 사과는 처음 보는 사고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용병을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윤석열은 용병이죠. 그리고 조중동은 윤석열의 애정이 없고 윤석열도 보수 우파의 애정이 없어요. 요즘은 또 김건희가 원래 문재인 라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은 원래 문재인 사람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안 시켜주니까 저쪽으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문재인하고 짜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양정철이 다리를 놨는데 조국을 찌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문재인이 팽하려고 하고 그래서 추미애를 투입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국힘당과 딜을 쳤다. 이런 거죠. 하여간 이 조중동은 한동훈을 대리모로 영입해서 자식을 불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리모가 임신이 안 됐어. 한동훈은 대리모가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와, 난리야, 난리. 그래서 한동훈도 없고 이제 조중동이 용단 폭격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 용산 삼간신, 뭐 김건희 라인, 박영선, 양정철, 김부겸 뭐 이런 흘리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구한말에 조선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막 경쟁하고 그랬죠.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 하나 잡아먹으려고 별별 희한한 놈들이 다 설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윤석열을 잡아먹을 것인가? 홍준표가 잡아먹을 것인가? 양정철이 잡아먹을 것인가? 박영선이 잡아먹을 것인가? 삼간신이 잡아먹을 것인가? 어쨌든 바보는 등장했고 이제 누가 이 바보를 잡아먹느냐? 박근혜는 최순실이 잡아먹었죠. 네, 이제 43명이 시청입니다. 네, 다음 곡기는 선거의 절대법칙. 원래 이거 다 아는 건데 최근에 이 일제히 언론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옛날부터 선거는 조직이다. 아니야, 선거는 바람이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야, 선거는 정책이야. 정책 좋아하네. 정책이면 허경영이 대통령이지. 선거는 인물이야. 인물 필요 없어. 구도야. 다 개소리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신문을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재명이다 한동훈이다 이러고 있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천하의 그 고수들이 선거는 바람이야. 아니야, 조직이야. 난리 쳤잖아. 왜 조용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옛날에 우려먹은 구도, 인물, 조직, 정책, 기본판 이걸 또 얘기하는데 결론 선거는 구도예요, 구도. 그 이전에 기본판이 있죠. 근데 그 기본판을 흔드는 게 구도라고. 기본판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기본판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기본판을 흔드는 게 구도라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제 지역주의가 기본판인데 지역주의를 가운데 놓고 DJP 연합으로 지역주의를 어떻게 요리해보자. 삼당 양합으로 지역주의를 어떻게 털어보자.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삼김이 있을 때는 이 구도다, 인물이다, 조직이다, 바람이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하고 그랬는데 요즘 뭔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은 구도를 이길 수 없고 구도는 기본판을 이길 수 없고 이건 정해져 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일본은 농촌표, 인도는 카스트표, 미국 민주당은 흑인표, 성소수자표, 트리키에는 무슬림표. 이건 몰표야, 몰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념이 어떻고 다 개소리고 그냥 지역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도 철저하게 지역주로 결론이 났죠. 충청과 호남이 손을 잡았고 PK는 TK한테 붙었어요. 강원도도 TK한테 붙었고 대한민국이 서쪽과 동쪽으로 반씩 나눠졌어. 근데 서쪽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서쪽이 이겼습니다. 인종, 성별, 계급 이런 게 선거의 기본판인데 저쪽에서 이제 기본판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이대남을 꼬시고 있죠, 이준석이. 근데 이번 선거는 이대남도 민주당을 찍었어요. 이준석이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대남이 보수표를 가져가는 만큼 이쪽에 또 개딸표가 있기 때문에 샘샘이 샘샘이.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선거는 구도, 구도는 양자구도, 삼자구도 이걸 하는 거는 정계개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여당들은 항상 정계 개편했어요. 삼당 야합, DJP 연합,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붕괴, 그리고 박근혜 영입, 다 정계 개편이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영입도 정계 개편 비슷한 거죠. 이쪽 사람을 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계 개편인데, 이번에 윤석열은 아무런 정계 개편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가만히 앉아 죽는데 희한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세대 포위 전략도 어떻게 보면 구도를 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냐 정권 보위냐 이 구도로 치러졌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걸 이재명 대 한동훈 개인의 인기몰이 개인 대결로 치러졌는데 이런 구도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총선을 개인 인물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은 인물을 이길 수 없고 인물은 조직을 이길 수 없고 조직은 구도를 이길 수 없고 구도는 기본판을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첫 번째가 정책이고 이 제일 핫발이에요. 그다음에 인물이고 그 위에 조직이고 그 위에 구도라고. 그러니까 구조론을 말하면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있는데 운동으로 입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인물이라는 것은 왜 이게 안 먹히냐 하면 인물은 구도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도를 흔들어야 되는데 구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걸 흔들기 위해서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예를 들면 212 총선 때 85년이죠. 근데 전두환이 박살 난 게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사흘 전에 귀국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딱 타이밍 맞춰서 귀국한 거라고. 인물은 구도를 흔드는 거지. 그냥 인물은 의미가 없어. 항상 옛날에 또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책 아무리 떠들어봤자 정책하면 정의당 아니야. 어차피 정의당이 정책 내놓으면 그건 민주당이 한다고. 그 도장 찍어주는 건 민주당이야. 정책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정책이 한 10년 동안 굴러다녀요.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당에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라크 파병 정책 FTA 정책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노무현이 선거 이겼습니까? 졌어요. 노무현이 정책을 잘했잖아. 잘했는데 졌잖아. 정책으로 선거 이긴다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구도를 흔들었어. 정책도 구도를 흔들 수가 있죠. 일단 세종시 같은 거. 결국 구도가 본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물이나 정책도 구도를 흔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인물이나 정책이지. 그냥 인물 정책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개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봤자 전 국민에게 10억씩 주겠다. 우리는 전 국민에게 10억씩 주는 정책. 야 김동연 대통령 당선이야. 해봤자 돈이 없어. 일단 현찰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10억씩 나눠주라고. 기본판이 중요한데 왜? 최근에는 제가 신문을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물이나 정책은 또 기본판을 흔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꼭지는 훈련된 조국. 최근에 그 기레기들이 뭐 조국 흠집 내기를 한다고 뭐 비즈니스석 탔다 그러는데 비즈니스석 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이코노미석을 타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탄 걸 과거를 가지고 한 달 전 걸 가지고 연병을 하고 있어. 와,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고 그 이후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코노미석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석을 타려고 했는데 비즈니스석 가지고도 이코노미석에 줄을 서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뻘쭘하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이코노미석을 구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 외에도 뭐 쓰레기 분리수거 뭐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안 날라주고 그런 거는 좌파들은 원래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한다고. 그 부인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 부인은 원래 좌파들은 양성평등이라고 가부장 제도가 없어. 남편이 마누라한테 잔소리하고 이거는 우파들 일이고 좌파들은 그런 거 없다고. 어떤 조국은 훈련된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들이 반격해봤자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서실장, 비서관들하고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저쪽에 김무성이라든가 홍준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체질적으로 아랫사람을 부려먹는 훈련이 돼 있어. 그 황제 장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노룩 패서 가방을 보지도 않고 이리 밀어버려요. 김무성인가 홍준표인가 이 노룩 패서도 있고 황제 장화도 있고 이런 게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우파들이 그걸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다 드러나버린 거죠. 네, 이영수님,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현재 57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다음 꼭지는 성인 페스티벌 소동. 최근에 뭐 성인 페스티벌을 한다고 뭐 계속 빠꾸를 맞아가지고 최근은 강남에서 한다. 강남의 카페에서 한다 그러고 그래서 강남의 카페들이 전부 뭐 우리 강남에서는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하람이 남성 권리 존중하라 하면서 또 개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는 그게 먹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정헌법 제1조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정헌법 제1조가 없어. 그리고 성진국이 아니야. 국가가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헌법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그래도 어쩔 거야.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일본은 나름대로 1억 3천이 인구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지방 단위에서 해소가 된다고. 중앙까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본은 다이묘 봉건 국가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방자치가 발달돼 있고 주지사가 다 하는 거지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미국의 대통령은 진짜 외교 한 번만 해요. 대통령이 뭐 내치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람나도 이게 대통령 책임이에요. 마누라가 바람나도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마광수가 꿈꾸는 나라로 마광수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조선시대부터 왕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왕 하나를 전 국민이 쳐다보고 왕 목을 쪼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왕의 목을 졸라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이런 이 자유분방한 일이 그 지방선에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이라면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총리는 여기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거는 어떤 군에서 일어났다면 그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에서 일어났다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대통령 책임이야. 그래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식으로 되기가 힘들다. 예.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그랬다.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중앙집권은 당나라 침략을 받으면서, 몽고 침략을 받으면서, 그란족, 홍건적 계속 침략을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간섭하게 된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 일본은 침략받은 적이 없어요. 몽골군이 잠시 이 일본 귀퉁이를 핥고 간 적은 있지만, 정면 침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성진국이 되었다.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어서 수정헌법 제1조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현재 68명이 시청 중입니다. 다음 곡지는 삼체와 문해요. 이 삼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저번에 유랑지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류처신이 유랑지구도 쓰고 삼체도 쓰고 중국의 그 SF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호평하는 이유는 SF라고 하는 게 듄, 그 뭐 지렁이 사냥하고 있어요. 미래로 가서 기껏 한다는 게 지렁이처럼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멍이 막힌 뒤집어지고 2400년 수백 년 막 까마득한 미래로 가서 결국 지렁이 잡고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껏 인류는 지렁이 잡기 낚시 미끼를 못 구해서 지렁이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타워즈 같은 거 다 칼싸움 하고 있어요.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무슨 칼싸움이냐고. 과거로 가는 거죠. SF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듀는 SF가 아니에요. 일단 보면 그 보면 왕이 등장해요. 봉건 군주제야. 와, 미래에 무슨 전쟁 군주제냐고. 근데 이 삼체도 약간 전제주제 같은데, 그래서 삼체는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약간 평등한 게 있죠. 근데 SF라면 미래로 가야 돼. 전부 과거로 가고 있어요. 주먹질하고 칼싸움하고 지렁이 사냥하고, 야, 돌겠어. 근데 이 삼체는 조금 그나마 이, 이건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 지식이 사용되고 있어. 야, 삼체 문제. 배운 거잖아. 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외계인이 지구를 발견하면 반드시 소속한다. 근데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외계인이 지구를 발견하면 지구가 직접 안 와요. 안드로이드를 보낸다고. 그래, 안드로이드를 보내도 광 속의 100분의 1로 가도 알파 센타우리에서 지구까지 400년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양자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빛을 보내가지고 3D 프린트로 지구에 있는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외계인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바로 윤석열이잖아. 그리고 외계인이 돼지에다 광선을 쏴가지고 외계인이 만들어진 게 윤석열이에요. 그랬더니 한 마리는 전정욱이라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직접 지구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외계인이 광선을 딱 쏴가지고 지구인을 외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고. 왜냐면 외계인이 그 외계인의 모든 정보를 머리부터 발까지 정보를 다 해킹해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지구로 전송해서 지구에는 어떤 돼지 한 마리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그 소립자 단위로 정보를 다 쪼개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돼지를 외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소멸하고 지구에서 발생한 복제를 그냥 복제해버리는 거죠.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외계인이 허블하게 이 먼 거리를 헤엄쳐서 오겠냐고. 그러니까 류철 씨는 저의 상상력까지는 못 왔어요. 내 수준까지는 못 왔어. 그런데 거의 제 어깨까지 왔어. 아니, 김동렬까지는 못 갔는데 김동렬 어깨까지는 왔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항세기가 있고 난세기가 있는데 실제 중국 역사가 그랬다고. 이 삼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이야. 중국 역사에는 항상 항세기가 있고 난세기가 있어요. 제가 이 지도를 올려놨지만 그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할 때 중국 인구가 1600만까지 줄었어요. 그 이전에 한 3000만 됐을 건데 전란에 실제로 여기는 1600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줄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900만까지 줄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5767만까지 늘었어요. 나중에는 다시 1616만까지 줄었는데 그때가 그냥 삼국시대야. 조조, 뭐 여포 이놈들이 와, 중국 인구를 6천만에서 1600만으로 4분의 1로 줄어난 거예요. 엄청나, 엄청나. 그래서 인구가 또 폭발해서 6천만이 됐다 다시 2500만으로 줄었다 다시 8500만 다시 3900만. 그래서 명나라 때 1억까지 가고 청나라에는 10억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항세기와 난세기가 교차했기 때문에 류처신이 그런 SF 소설을 썼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체라는 이 문명은 전체주의를 하고 있어요. 제국주의,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하고 있어. 이것도 바로 중국 아니야. 그리고 삼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 이것도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은 계획경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계획해놨어. 계획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대통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정부를 약속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문재인이 북한하고 약속한 거는 이명박근혜가 다 엎어버리고 윤석열이 다 엎어버려요. 약속을 해봤자 남한하고 한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삼체인이라고, 중국 공산당이 삼체인이라고. 이거 소설 삼체는 제가 볼 때 교묘한 공산당 비판이다. 그런데 시진핑도 문화혁명 때 허블하게 깨졌기 때문에 문화혁명 비판은 봐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문화혁명에 대한 글을 제가 칼럼으로 안 옮겼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칼럼으로 안 쓰나? 네, 다음 곡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올류 아틀라스. 어저께 아틀라스가 폐업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양반들이 포기했나 싶었는데 다음날 깍꿍 하고 나타났어. 와, 완전 뒤통수 맞잖아. 뒤통수 빵 돼버리고. 야, 이 양반들 장난이 아니야. 테슬라 옵티머스를 엄청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이길지는 뭐 대결해봐야 알겠지만 이 아틀라스가 상당히 혁신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고 약간 충격받은 게 제가 로봇은 이 두 다리로 서면 안 되고 한 다리로 서야 된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왜냐 구조론 1이야. 항상 1이라고. 무게 중심 1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올류 아틀라스 이걸 보니까 이 한 다리로 굳이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관절이 존나 많아.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 이게 360도로 돌아가고 상체도 360도로 돌아가고 골반도 360도로 돌아가면 굳이 제가 주장하는 한 다리로 서야 된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배터리만 좋으면 이제 뭐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천재이기 때문에 따라잡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꼭 이게 두 다리로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실내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작업하는데 쿠팡에서 지금 그 알바들이 막 이게 짐을 전달한다고. 근데 이제 로봇이 하면 알바보다 로봇이 10배로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쿠팡 물류창고 안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굳이 두 다리로 걸을 필요가 있냐. 박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단 올라갈 때도 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인기 있는 로봇은 바퀴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작은 바퀴를 달아가지고 평소에는 바퀴로 가다가 계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산길을 갈 때는 두 다리로 걷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냥 다리로만 그러면 전기가 너무 많이 따라요. 근데 이 로봇이 제가 항상 키가 커야 된다 했는데 키도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업그레이드 됐다. 옛날에 그 유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뭔가 획기적인 걸 했다. 여기다 수소 연료전지만 붙이면 이제 아예 막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봇 군인이 곧 등장할 것 같은데 원래 항상 보면 전쟁 무기가 세상을 바꾸요. 인터넷도 원래 전쟁용으로 개발된 거야. 소련이 원자폭탄을 폭격해버리면 미국이 어떻게 살아나지? 그에 대한 소련의 원자폭탄에 대한 대응이 인터넷이라고. 그럼 로봇 병사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근데 배터리로는 로봇 병사가 30분밖에 못 움직여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를 장착하면 로봇 병사가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게임 끝에 게임 그 이제 전쟁 군이 필요 없어. 뭐 여자들 군대 가라 뭐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 이제 로봇 병사들을 막 전선에 꽉 세워놓으면 돼. 근데 북한이 해킹해버릴지 모르지. 제가 문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문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이 우리는 문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나쁘게 보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자기가 중학생 때 문혁이 있는데 아 학교도 안 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좋아 죽었다는 거야. 맨날 신나게 먹고 놀고 막 대파하라면 대파하고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고 에이 자본주의 몰라 그러고 신났어. 우리 때도 좀 그랬어요. 6월 항쟁 때 그때 학생들 공부 안 했어요. 대학생들이 다 놀았다고. 오늘도 데모, 내일도 데모, 오늘도 체력단, 내일도 체력단. 대학생이 무슨 공부를 해. 대학생은 공부 안 했어. 그때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문혁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 문혁을 10년 동안 막 개판 쳤다고 생각하지만 2년도 2년. 그중에 핵심은 1년이. 그리고 문혁이 왜 일어났냐면 이 대학생 룸펜.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 10년 동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소 밀월 러시아에서 기술을 줬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로 한동안 잘 나갔는데 문제는 모태동이 애 많이 낳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인구가 폭발했는데 걔들을 다 대학에 보내놨다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을 처치곤란이다. 얘들이 이제 모태동이 사살 꼬셔가지고 저 북대왕 만주로 보내놨다고. 근데 얘들이 거기서 있기 싫으니까 다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북경에 가면 잡히니까 몰래 상해 이런 데 기어들어간다고. 상해가 좀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살짝 기어들어가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대학진 운동하고 겹쳐가지고 개판돼가지고 중국이 시끌시끌해지니까 이걸 해결할 사람이 모택동밖에 없었다고. 모택동이 애들을 하방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먼저 끌어낸 거예요. 혁명을 하자! 문화혁명을 하자! 해가지고 다 일어나! 해가지고 대학생들 다 양지로 끌어낸 다음에 북경에 와서 충성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만 명씩 북경에 모여가지고 모택동한테 사회를 받았다고. 그래서 모택동이 그걸 사회를 받는 연단을 처벌 때라고 했는데 모택동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자기가 처벌받고 있다. 내가 잘못 중국을 잘못 다 서러서 처벌받고 있다. 반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200만 명씩 천안문 광장에 와가지고 모택동 만세! 혁명! 혁명! 이렇게 소리 지르고 충성맹세를 하고 걔들 다 만주로 보내버리고 내몽골로 보내버리고 귀주성, 운남성, 오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걔들이 보통화를 가르쳐가지고 원래 중국인들이 중국말을 못해요. 산동성과 강서성이 이웃에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데 말이 안 통해. 우리나라도 제주도 사람하고 말 안 통해요. 서울이나 제주도나 옆 동네인데 말이 안 통해. 중국은 중국 전체가 말이 안 통한다고. 글자를 다 써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문화혁명을 해서 보통화를 전 중국인에 가르쳐가지고 중국이 근대국가로 재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6월혁명을 항쟁을 통해서 거친 거예요. 그래서 6월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구심점이 만들어진 거라고. 6.25도 조금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왜 나라가 안 되냐 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땅이 없어, 땅이. 70여 명 되는 귀족들이 필리핀 땅을 다 갖고 있는데 얘들이 공장 짓자 땅 내놔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공장이 있냐? 우리나라는 6.25 때 삭설했잖아. 6.25 때 삭설고 토지 계획을 해서 땅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땅을 공장으로 나눠줬는데 땅 주인들이 이 땅이 뭐지? 해서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헐값 돼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 지으면 되잖아. 다른 나라 안 돼요. 못 지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공장 지으면 되지. 러시아는 표트르가 봉건 제후들에게 내 공장 지어! 네 땅이 지어! 이렇게 명령을 해서 지은 거예요. 일본은 일본도 봉건 영주들이 덴노죠. 덴노가 봉건 영주들에게 공장 지어! 그럼 땅이 어디냐? 네 땅이 지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공장 짓는 땅을 덴노한테 뺏긴 거야. 아무도 자기 땅에 공장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멀쩡한 내 땅이 오염되게 환경 오염되는데 울산공장, 저 온산공단, 여수화학공단 내 땅에 들어서 버린다는 건 내 땅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 영주들은 절대 자기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후진국들은 공장을 못 짓고 그리고 공장 지으려면 땅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해서 공장을 짓고 일본은 봉건 영주들에게 강제로 지어라 해서 짓고 필리핀은 그게 안 돼서 아직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공산화를 통해서 토지를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서 공장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냥 자본주의자를 투자해서 공장 지으면 되잖아. 못 지어요. 전 세계에서 공장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데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다섯 나라만 공장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공장을 못해요. 그리고 공장하는 나라도 가면 다 봉건 귀족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가 조금 돌아가는 편인데 저 북유럽 보면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문회사예요. 가문회사. 귀족 가문들이 그 자기 집안 사업으로 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이 안 되고 회사가 크질 않아요. 자전거 공장 하면 아직도 자전거 공장 하고 있고 100년 전에 자전거 공장 하다가 아직도 자전거 하고 있고 왜냐하면 명품을 왜 하냐면 명품은 회사를 키우지 않고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명품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이 재벌 회사를 안 만들고 가문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자. 몸집은 줄이고 돈은 많이 벌고 그렇게 하려면 구찌 뭐 이런 거 루이비통 이런 걸 해야 돼요.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땅이 없어. 우리나라는 땅이 이승만이 땅을 나눠줘가지고 땅이 많기 때문에 농부들이 땅을 헐값에 팔아버려가지고 공장 지을 땅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쉽게 되는 게 다른 나라도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쉽지가 않아. 예, 다음 곡지는 뇌는 왜 부정적 생각을 할까? 이것도 깊이 따져보면 좀 재미가 있는데 이 유튜버 영상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제가 안 봤어요. 초반에 조금 보다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는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런 말은 하나만 한 말이고 첫 번째는 이 우주의 원리가 마이너스 원리로 되어 있어요. 긍정이라는 것은 새끼들이 그 엄마를 긍정하는 거예요. 만약 새끼가 엄마를 긍정 안 하면 유기견 똑같은 개인데 그 올리버 쌤 키우는 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정상적으로 입양한 거고 한 마리는 유기견을 데려왔다. 근데 유기견을 입양하니까 좀 늦게 입양했죠. 좀 늦게 입양한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주인 눈치를 봐. 그 왕자와 공주가 같은 집에 살면서 그냥 같이 뛰어놀고 막 그렇게 사는데도 공주는 조금 말을 안 들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주가 왕자보다 더 부정적 사고를 하는 거죠. 왜 부정적 사고를 할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렇지. 왜 호르몬이 나올까? 무의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부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그 콤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내가 왜 부정적 사고를 하지? 모르는 거예요. 진중권 같은 사람 좌파로 갔다가 갑자기 우파로 되어버렸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마누라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있는데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보수 꼴통짓을 하는 데는 다 그 사람의 심리를 딱 들여다보면 뭔가 있어. 정용진 왜 SNS에 개소를 할까? SNS에 개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위기를 느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개소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환경이 부정적이면 자기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있다. 근데 나는 아, 걔 괜찮아. 뭐 까딱없어. 난 걱정 안 해. 걔 신경도 안 써. 무시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몰라.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물리적 도구를 가져야 돼요. 내 손에 총이 있다. 쏴버리면 되지. 그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지식이 있다. 돈이 많다. 친구가 많다. 세력이 있다. 긍정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진중권이 왜 저렇게 되냐면 삐져서 그런데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딱 봐도 친구가 없잖아. 안철수 어차피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으면 부정적 사고를 하게 돼요. 친구가 있으면 유비삼 형제, 도원결이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자식이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를 한다고. 긍정적 사고를 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고아가 아니어야 되고 유기견이 아니어야 되고 자식이 많아야 되고 친구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미국처럼 땅이 넓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최악이야.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기를 하냐 인구가 많기를 하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세력이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 사고로 빠지기 딱 좋아요. 큰일 났네. 그나마 우리가 이 6월 항쟁을 해서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만약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더 부정적 사고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도 보면 전부 부정적 행동을 합니다. 거의 긍정적 행동을 안 해요. 손에 뭔가 장악한 물리적 수단이 있어야 손에 총을 쥐고 있어야 지식을 쥐고 있어야 세력을 쥐고 있어야 인간이 긍정적 사고를 한다. 보수 꼴통은 부정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이란 공격 모드고 부정이라는 것은 수비 모드. 공격이냐 수비냐 뭐 이런 거죠. 진보는 공격, 보수는 수비. 자기 포지션을 수비수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보수다. 여기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랑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존하는 사랑, 의지하는 사랑, 하나는 보호하는 사랑. 남자나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뭐냐면 여자를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호 대상은 많을수록 좋아.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 자식이 10명이면 좋겠다. 마누라가 10명이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자가 많은 자식을 두는 거나 남자가 많은 여자를 사귀려고 하는 거나 많은 보호 대상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면서 동시에 의존한다고.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식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아니라 운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호는 선택적이야. 내가 얘를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동물은 자식을 여러 낳아가지고 이 하나를 죽여버려요. 얘도 죽여버려요. 제일 키가 큰 애, 덩치 큰 애 하나만 키운다고. 또 백업으로 한 명 더 키워. 두 명 키우는데 얘는 후계자고 얘는 백업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여러 낳아놓고 그 중에 몇 살 죽여버려요.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개판된 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인데, 남자나 여자 서로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저 사람 아들이 되고 싶었냐고. 저 사람 자식이 되고 싶은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이건 운명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운명이고, 자신이 보호하는 것은 선택인데, 운명적인 사랑은 의지하는 사랑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탁구원과 세공 문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김범준이라는 물리학자가 설명을 잘 해놨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안 갔어. 설명을 하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끝이 뭐냐, 1이에요, 1. 1이 나올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 2라고. 이게 아직 설명이 덜 된 거야.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다. 두 개라고,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건, 이건 아직 글렀어. 이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거는 답이 아니야. 구조론은 끝까지 가요. 대충 뭐, 이 법칙이 그렇다. 외워. 법칙이 그러니까 외워. 뉴턴의 제3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외워. 이러면 안 되고, 엔트로피의 법칙, 이러면 안 되고, 이 한계라는 걸 얘기해도 중력으로 연결돼서 이게 한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공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이기는 힘이 작동해서 그렇다. 이기는 힘은 한계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항상 최종적으로 1에 도착하는데, 1에 도착해야 설명이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앞에 좌석을 달아놔. 그럼 좌석을 향해 자동차 끌려갈 거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말 탄 사람이 낚싯대에 당근을 묶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이 당근을 향해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이 계속 가는 거야. 자율주행, 당근 자율주행 뭐 이런 건데, 이 좌석 자동차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좌석이 쇠를 당기는 게 아니고 쇠가 좌석을 당겨요. 아니, 누가 좌석이 쇠를 당긴다 그러냐고. 그럼 좌석이 쇠를 당긴다, 쇠가 좌석을 당긴다. 작용, 반작용. 이건 2잖아. 2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는 뭐냐? 1이라는 거죠. 1은 뭐냐? 닫힌 게. 닫힌 게 안에서 이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게 안정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석이 쇠를 당기는 것도 아니고 쇠가 좌석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좌석과 쇠의 밸런스가 밸런스의 중심점을 도출하려는, 다시 말해서 질이 입자를 도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 얘기죠. 구조로는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있는데 좌석과 쇠는 질이란 말이에요. 질이 입자를 도출한다. 입자가 뭐냐? 중심점이에요. 좌석과 쇠의 무게 중심을 도출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기는 힘인데 여기까지 가야 이게 설명이 끝난 거야. 근데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김범준 교수의 설명은 조금 불완전하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끝까지 안 갔다. 연구기간 또 같은 원리인데 똑같은 메커니즘이 연구기간 또 그 만나 틀렸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왜 폐절하냐. 어떤 사람이 연구기간을 만들고 그거 당신 폐절이야. 그 100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한 거라고. 모든 연구기간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독창적인 가짜지만 작동은 안 해도 그래도 아이디어는 독창적이다. 이거 없어요. 모든 연구기간은 100% 폐절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위대한 천재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연구기관은 생각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연구기관은 뭐냐. 바퀴 축을 약간 틀어놓은 거예요.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틀어놨어. 틀어놓으면 빼각빼각 소리 나죠. 마찰들이 일어난다고. 그럼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모든 연구기관은 바퀴 축을 틀어놓은 것이다. 이것도 메커니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질 다음에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축이라고 축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메커니즘이다. 시간이 좀 남았으면 이상의 요감도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상의 요감도는 이 사람이 원래 화가이기 때문에 이 실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실을 그리면 안 되냐. 실을 실은 원래 그리는 게 아니야. 근데 이상이 그렸어. 그럼 그리면 안 되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규칙을 정하냐죠. 이상희 씨가 뭐 난해하다 이거 해석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게 항문 성교를 의미하는다. 이게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별 쓸데없는 소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에드거 일론 포우와 롱펠로우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유명한데 롱펠로우는 인생 찬가. 시라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근데 이태백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시라는 건 찬양하는 거야. 원래 시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가스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 영웅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뭐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라고. 일리아드는 신이 되었어. 오디세이도 신이 돼서 신에게 찬양을 바쳐. 이게 시라고. 그러니까 원래 시라는 게 뭐냐면 무당들이 구달 때 이 하느님을 불러내는 소리, 그게 시예요. 우리는 시라는 것을, 지금은 현대 시는 현대의 이야기고, 옛날 시는 다 무당들이 부닥거리 하려고 신을 불러내는 소리가 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 근데 이 에드거 일론 포우가 개소리 하고 있네. 시는 찬양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작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작가에게 주도권이 있고 작가가 독자한테 게임을 거는 것이다. 누가 이기느냐. 작가가 이기냐. 독자가 이기냐. 이게 그림에서는 인상주의죠. 인상주의가 일어나자 이 그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림의 의미는 뭔가 찬양하는 거야. 귀족 부인 그려놓고 로꼬꼬 양식 귀족인 부인 너무 아름다워 찬양합니다. 뭐. 교회 성화 그려놓고 찬양, 성모 마리아 찬양, 석가모니 찬양, 이게 예술이라고. 근데 그 예술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은 난해해졌는데, 왜 난해해졌냐면 이게 작가와 독자의 게임이야. 작가가 이기냐, 독자가 이기냐, 승부가 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난해했어요. 그래서 자체 발광하는, 자체 에너지가 있는 작품을 그려야 대접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10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